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중동부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군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성명에서 ICBM이 이날 러시아 서부 아스트라한 지역에서 발사됐으며 드니프로 내의 기업과 기반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탄두와 ICBM의 종류, 이로 인한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ICBM은 사거리 5,500km 이상의 전략 무기로 통상 핵탄두를 장착해 발사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밖에 러시아가 KH-47M2 킨잘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과 KH-101 순항미사일 7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6발은 격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 정부는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언론은 익명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에 발사된 ICBM이 사거리 5,800km의 RS-26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2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인질 석방 보장 문구가 빠진 점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전쟁의 지속적 종식은 인질 석방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두 가지의 긴급한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결의안은 이 필요성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통과는 하마스에게 휴전 협상에 임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꼴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1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책임자 대행 칼릴 알하야는 이날 성명에서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포로 교환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방장관들과 만나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이날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번영하고 안전한 동남아시아를 위한 최초의 미 국방부 비전 성명을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동남아 국가들의 주권과 영역 인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연합훈련 및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 2025년 이후에 미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의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룰라 대통령이 개최한 환영연회에서 양국 관계는 역대 최고의 순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50년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도록 브라질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각각 서반구와 동반구의 가장 큰 개발도상국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시 주석의 중국 개발과 빈곤 퇴치 업적을 평가하는 한편 브라질의 개발 전략을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조정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의 브라질 국빈 방문은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현직 미 대통령 최초로 브라질 아마존을 방문해 열대우림 보호 등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주재 대사로 매튜 휘테커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휘태커 지명자는 나토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싸울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휘태커 지명자는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나토 회원국들이 충분한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국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라오스에서 메탄올이 섞인 술을 마신 외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언론들은 지난 13일 인접국인 태국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던 10대 호주 청소년 비앙카 존스 씨가 오늘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미국인 1명, 덴마크인 2명 등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라오스 중부도시 방비엥의 한 주점에서 혼합형 주류인 칵테일 제조에 사용된 메탄올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로 섭취 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약 2년 전 만료된 북한 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가끔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1도 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1에서 2.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군 일부가 전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봤고 이는 그들을 합법적인 표적으로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see them in Kursk. We have seen some of them begin to take part in combat operations.
밀러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전장 투입과 러시아에 대한 자주포, 방사포 지원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는 그들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계속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과 관련해 최근 밝힌 내용 외에 추가로 제공할 평가는 없다며 북한군의 전투 투입과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군이 실제로 전투에 투입될 경우 합법적인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에 참여하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these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they would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투 혹은 전투 지원 작전을 수행한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상황 전개와 우리의 대응 방안을 놓고 동맹 파트너와 역내 다른 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또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다면 그들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인 1만 1천여 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쯤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러시아 공수여단, 해병대 등에 배속돼 전술과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이날 북한군 사상자 수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19년 11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암호화폐 이더리움 34만 2천 개 탈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피해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580억 원, 미화로 4천만 달러 정도이고 현 시세로는 약 1조 4,700억 원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건에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등 두 곳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북한의 IP 주소와 가상자산 흐름, 북한 어휘 사용 내용 등 증거와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공조로 취득한 자료를 종합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격자가 사용한 정보통신기기에서는 북한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뜻하는 헐한 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또 다른 핵시설인 강선단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추가 실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 영변의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성명을 통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면서 영변의 경수로가 간헐적으로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의 경수로에서 시운전 과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수로 시운전은 일반적으로 핵연료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정상 가동하기 전에 모든 시스템과 장비가 설계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는 단계적인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해 지난해 들어서 가동을 시작했으며 영변 경수로의 발전 용량은 25에서 30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지난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 기간이 원자로에 연료를 재공급하고 7번째 가동 주기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로에서 인출된 방사선 조사 연료는 몇 달간 냉각 과정을 거친 뒤 재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이사회 성명에서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추가 핵시설로 지목된 강선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9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양 인근의 강선단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 사진에 나온 원심불리기 캐스케이드와 관련 기반시설이 원심불리기 농축시설의 배치와 강선단지의 본관 건물 그리고 새로 건설된 별관의 구조와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별관에 원심불리기가 설치된 사진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불리기 수를 더 늘리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강선의 미신고 농축시설과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중대한 변화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핵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완료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실험이 실시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를 야기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 10일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일명 99절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월 13일 김 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 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 과업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북한 매체에 실린 사진에는 최신식 시설 안에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얻는 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캐스케이드가 빈틈없이 설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원심분리기 대수를 더 많이 늘리는 것과 함께 원심분리기의 개별분리능을 더욱 높이라며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신형 원심분리기 도입 사업도 계획대로 내밀어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미신고 농축시설의 공개와 현재 진행 중인 영변 경수로 시운전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 및 추가 개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전조치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신속히 협력하는 한편 특히 IAEA 사찰단이 북한의 부재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IAEA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검증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AEA는 각국이 NPT를 준수하고 IAEA의 핵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북한의 요구에 따라 IAEA 사찰단이 철수한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은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탄압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인권 심판관을 자처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3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부룬디의 제피린 마니라탕가 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뒤 채택을 공식화했습니다.
Puis-je considérer que la commission souhaite adopter le projet de résolution R.34? Je n'entends pas d'objection. Il en est ainsi décidé.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20년 연속 제3위원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북한 등 일부 반대국들은 표결로 갈 경우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을 우려해 투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8년간 이어진 관행으로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으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46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추가로 15개 나라가 동참하면서 최종 61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위를 외면한 채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데 자원을 계속 전용하는 것을 규탄하며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와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인도주의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미치는 악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해 이들의 소재를 성실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적으로 중대한 우려사안인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4년 1월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악영향에 우려한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 대표로 나선 헝가리 대표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제시된 일련의 결의안 중 가장 최신의 것일 뿐이라며 안타깝게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just the latest in line of resolutions presented every year for the past 20 years. Unfortunately, in all that time, the situation of human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이는 북한의 존엄을 헐뜯고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려는 불순한 목적으로 조작된 정치적 음모의 문건으로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Delegation of the DPRK categorically reject draft resolution on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in the DPRK.
그러면서 미국의 사주에 따라 매년 유럽연합이 작성하는 반북 인권 결의안 초안은 조작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심의할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들 나라들이 마치 인권 심판관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는 것은 인권을 조롱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딜런 랭 제3위원회 고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은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한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분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10 years after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Kim Jong-un has taken steps to further restrict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이어 이달 초 진행된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이사국들은 외국인을 포함한 강제 실종과 강제 낙태, 성폭력,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자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된 개인에 대한 학대, 자의적 구금, 고문, 정치적 자유 결여 등 다양한 인권 침해와 유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로 자국 군인을 파병한 북한이 이 문제를 주민들에게 숨긴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deployment of DPRK troops to fight alongside Russian forces in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le keeping the deployment hidden from DPRK.
한국의 김상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20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유엔 총회의 지속적인 우려와 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Noting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resolution which has been adopted 20 years in a row. My delegation urges.
이어 북한 인권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는 사실에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북한의 상황은 악화되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쿠바, 이란, 니카라과, 벨라루스 등 북한의 우호국들은 이번 결의안에 제동을 걸진 않았지만 북한 등 특정국을 겨냥한 결의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방적인 결의안 초안을 선별적으로 검토하는 관행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Мы не поддерживаем практику рассмотрения проектов избирательных односторонних резолюций по ситуации в области прав человека.
이어 그러한 결의안은 국가 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압력 행사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압력의 도구이자 한 국가의 내정 간섭의 명백한 예가 바로 우리가 방금 다룬 북한 인권 결의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인권결의안을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위원회가 이번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우선 유엔총회 3위원회가 이번에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에 대해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폐지 또는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은 이번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요.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엔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 겪고 있는 강제 분리 상황, 북한이 전쟁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미송환 전쟁 포로를 송환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북한으로 송환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결의안은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북한의 대남 정책 전환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 간의 많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도 새로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산가족은 물론 탈북민에 대해서도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라는 특수성을 배제하고 해당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입각해선 이산가족, 탈북민 문제 등 남북한 사이에 여러 인도적 사안들을 풀어나가기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또는 분단 과정에서 헤어진 분들 범주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들 또한 새로운 범죄 이산 가족이 되고 있고 납북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는 게 인도적 차원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굉장히 큰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장 박사는 또 북한 당국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강해질수록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감시와 탄압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른바 3대 악법이 결의안에 명시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호보호법 등은 모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사상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이런 조치들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걸고 대한민국과 관계를 차단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흐름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니까 아마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그런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러니까 자유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런 결의안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고명예 교수는 유엔의 이런 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자신들에 대한 고립 압살 책동이라는 기존 논리를 내세우면서 사회주의 건설과 승리를 향해 자기 길을 가겠다는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 내에서는 아직도 북한 인권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시행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 제10조는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8년째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 구성 시 이사장 포함해 12명 이내에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이사 후보 추천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8일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습니다. 이번엔 서울고등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지난달 17일 내린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와는 별도로 국회 추천이 없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등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제1야당의 입장은 현재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방송에 출연해 인권 증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에 활용하거나 대북 압박을 위한 도구로 인권을 무기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협조 없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 법안이 통과되긴 힘듭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3대 악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악의 인권 침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인권 문제만큼은 진영과 여야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여야가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조 박사는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워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인권 문제 부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 이상 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약 2년 전 만료된 북한 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영김 하원 의원은 인권 지원 없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0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이날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올려 찬성 330표, 반대 37표로 가결했습니다.
Vote. The yeas are 335, the nays are 37.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and the bill is passed.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로 넘긴 뒤 약 6개월 만입니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북한 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목적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승인 법안에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며 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권을 지원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We cannot ignor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holding the North Korean regime accountable without supporting human rights is a non-starter.
그러면서 이 기념비적인 인권 이니셔티브를 재승인하지 않는 건 미국이 김정은에게 북한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만 통과하면 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됩니다.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법안이 연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가 118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이 경우 내년 새 회기에서 처음부터 다시 발의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북한 인권법은 한시법으로 의회의 주기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세 차례 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만료 후 재승인된 사례가 있었지만 2년 넘게 법안 처리가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장기 공백입니다. 현재 118대 의회는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돼 안건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팀 케인 의원은 최근 VOA 기자 만나 북한 인권법 재승인은 의회 내에 논란이 없는 안건이라며 위원회에 기류 중인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안건 때문에 모든 법안, 심지어 논란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대인 쥐뢰를 사용했다고 국제 비정부 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쥐뢰를 매설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김시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여전히 대인 쥐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 즉 쥐뢰 금지 국제운동 ICBL이 20일 2024 쥐뢰 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대인 쥐뢰를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CBL은 보고서 작성 기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4개 나라가 대인 쥐뢰를 사용한 걸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뢰를 생산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파키스탄, 이란, 인도, 베트남 등 12개 나라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북한, 파키스탄, 러시아 등 5개국은 지뢰를 활발하게 생산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보고서 안에 북한의 구체적인 대인지뢰 사용 사례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해당 기간 동안 자국 영토, 한국, 중국과의 접경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한 구체적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북한군이 휴전선 인접 초소 주변에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밝혔는데요. 또 한국 국방부가 지난 6월에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지뢰를 매설하던 도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여러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아울러 지난해 9월과 10월에 함경북도 무산시 인근 두만강변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려던 북한 주민 8명이 지뢰 폭발로 숨지거나 다친 사고도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지뢰가 두만강과 압록강을 따라 북한 측 국경지대에 매설됐던 걸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국경에 지뢰를 매설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탈북과 밀입국을 막기 위해 올해 DMZ와 북중 국경지역에 새롭게 지뢰를 매설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특히 과거 한국 측과의 합동 지뢰 제거 작전이 이루어졌던 화살머리 고지뿐 아니라 산악지역과 들판에도 지뢰가 매설된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지뢰 제거는 지난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작전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차원에서 양측이 각각 기술, 장비와 전문 병력을 동원해서 합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특정 지역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실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ICBL은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대에 약 100만 발의 지뢰가 묻혀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 DMZ와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에는 80만 발이 매설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지뢰 금지 국제운동 ICBL은 대인 지뢰 사용 금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이끈 공로로 지난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인 지뢰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ICBL은 북한의 지속적 대인 지뢰 사용에 큰 우려를 물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 6월 한국 국방부가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북한이 대인 지뢰를 매설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서 국경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했죠. 또한 민간인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64개 나라가 사용을 금지한 지뢰가 다시 사용되는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고요.
예.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이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게 필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뢰금지 국제운동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대인지뢰 협약 가입을 촉구했다고요?
네,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대인지뢰를 만들고 있고 오타와 협약으로 알려진 대인지뢰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 생산,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의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99년에 발효된 협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 164개 나라가 가입했지만 북한을 비롯해 한국, 이스라엘, 이란 등 33개 나라는 필요 등의 조건으로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한국도 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군요.
네.
보고서 작성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대인지뢰 피해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성 기간 동안 전 세계 53개 나라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적어도 1,983명이 사망하고 3,663명이 부상을 입은 걸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111명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사상자 수가 201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광범위한 대인지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시영 기자와 북한의 새로운 대인지뢰 사용 등을 담은 지뢰 금지 국제운동 ICBL의 올해 보고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대북 인권 단체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총을 내려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왜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관의 지휘를 받으며 뛰어들어 동무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을 내려놓고 정의의 편에 서라. 한국 내 7개 대북인권단체들이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들에게 참전 중단과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서한에서 동무들은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배고픔을 견디면서 군인으로 애국적으로 복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런데 왜 조국과 민족을 외세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의 역사,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과 경과, 그리고 북한군이 이 먼 유럽 전장에까지 파병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도 우크라이나 인민의 항전이 계속되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과 관계없는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하는 만행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인명피해가 늘어만 가고 러시아 인민도 명분 없는 침략 전쟁과 전쟁 범죄의 피를 흘리기를 꺼리자 절박해진 푸틴 대통령이 24년간 방문한 적도 없는 북조선에 도움을 청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북한군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먼 유럽 전장에까지 파병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위해 산 설고 물선 타양해서 무주 고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침략자들을 상대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인민과 함께할 것인지 주체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란다며 헛되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투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공개서한 작성에 참여한 단체는 6.25 국군포로 가족회, 북한정의연대,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싱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곳입니다. 이들은 직접 북한군의 서한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내용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파병 사실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8.15 훈련소 부중대장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한 통일만 연합회 김정하 대표는 앞서 BO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자식을 보낸 북한군 어머니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치는 거죠. 그걸 뭘로 더 말해요? 그 심정은 말도 다 못해요. 집에 앉아서 옆집 옆집 간에 이런 소음도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울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체로 엄마 북한 엄마들이 울고 싶을 때 산에 올라가서 울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해 현재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대표는 특히 가족들은 당국의 압박에 하소연이나 항의도 하지 못한 채 애만 태우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식을 명분도 없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보낸 부모의 심정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처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독재 정권과 핵무기 개발이 지속된다면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경제학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과 정치, 사회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를 통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존슨 교수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체제 차이가 오늘날의 격차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결합해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존슨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회 시스템이 국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오셨는데 한국과 북한에 주목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한반도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Well, Korea is obviously an important country or two countries now. But we're interested from a research point of view in places that started
한반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두 국가로 나뉘어 있죠. 우리는 연구 관점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문화, 기타 속성을 갖고 매우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다르게 행동하거나 성과를 거둔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한국의 경제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도와 경제의 규칙, 정치 시스템의 규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체제가 북한과 상당히 다르며 이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통해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제 발전의 주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Well, I think the big difference starts earlier in the 1960s and really the 50s, but 60s it becomes clear that South Korea has a much more
큰 차이는 1950년대에 시작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시장에 기반한 경제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도 1960년대와 70년대 상당히 권위주의적이었지만 민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민간 사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어쩌면 그 규칙들이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흥미로운 논의 주제이긴 하지만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민주화입니다.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점 중 하나는 초기 경제 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은 종종 더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목소리를 얻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경쟁을 수반하고 경쟁은 대립을 동반하며 대립은 때때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매우 민주적인 국가로 발전했으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극도로 전체주의적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스탈린 치하와 같은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전체주의적이었던 시기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개인의 주도권을 억압하고 반대 의견을 억누르며 어떤 형태의 민간 사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억압적인 체제라도 군사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면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얼마나 많은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다른 나라로부터 받았는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은 분명히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로켓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정교한 첨단 기술들이죠. 불행하게도 극도로 억압적인 독재 체제도 이러한 무기를 보유한 채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또한 많은 독자 체제가 강력한 초대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처럼요. 그러나 북한의 독재 체제가 세습 독재로 변한 방식은 솔직히 말해 다소 이례적입니다. 이는 중세의 절대 군주제와 비슷한데 다만 핵무기를 가진 군주제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이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안심할 수 있는 체제도 아닙니다.
북한은 항상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이 세상에 문제없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도리어 미국과 한국, 서구의 자본주의 또는 민주주의 체제에 더 많은 결함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학자로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Look, all societies have flaws and we can always find something to be concerned about, including in the United States where I live. But that's a, you know, a red herring.
모든 사회에는 결점이 있고 우려할 만한 문제를 항상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게 하거나 회피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일 것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과 주거 환경은 어떤지, 교육에 접근 가능한지, 좋은 삶과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등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폐쇄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1950년대에 북한과 한국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본 식민지 시절 중공업의 대부분은 지금의 북한 지역에 있었죠.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한국보다 앞서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평균적으로 북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차이가 돌이킬 수 없게 벌어진 시점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각자의 경제적 경로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특정 순간이나 일련의 정책이 있었을까요?
Well, according to the data, which are not perfect because North Korea is very secretive, South Korea was pulling ahead already by 1970. And I think when we look back, we can see that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1970년대에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에 채택된 경제 정책들, 즉 재벌을 수출 지향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지원한 정책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1950년대에는 한국의 경제 성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도 큰 인상을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가 50년대보다 나았고 70년대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80년대에는 민주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거의 확실히 60년대부터 시작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믿어야 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합을 한국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이상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의미 있는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제약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Well, it's obviously the totalitarian regime. I mean, these regimes have their own priorities and are primarily focused on the power and the perceived prestige.
그것은 분명히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주로 지도자의 권력과 위신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비해 부차적이고 중요성이 매우 낮죠. 따라서 북한 정권이 한 사람, 즉 지도자의 권력과 핵무기 프로그램 등에 집중하는 한, 북한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종종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비슷한 이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이들 국가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 don't think North Korea is socialist in any meaningful sense. I think it's a dictatorship. One person or one family on top. Everyone else is suppressed. The military is important.
저는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든 사회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재 체제며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이 정점에 있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억압당하는 구조입니다. 군대는 체제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주의적인 건가요? 모든 사람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것이 사회주의인가요? 저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베트남도 분명 서로 다르지만 두 나라는 모두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두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해왔죠. 하지만 북한은 잔혹한 독재 체제며 가능한 모든 사람을 최저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MIT 경제학과 교수로부터 사회 시스템이 한국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에서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대학 평가에 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파병된 북한군에게 참전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대학 평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것은 한국의 중앙일보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대학 평가인데요. 올해도 중앙일보는 2024 대학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 내 주요 대학 62곳을 선정해 졸업생 사회 영향력, 또 국제화, 교수 연구와 대학 평판도 등의 지표를 적용해 대학 평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평가 결과 어느 대학이 1위를 차지했습니까?
1위는 서울대학교가 종합평가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연세대학교, 3위는 성균관대학교, 4위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5위는 한양대학교가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1위와 2위 간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1위는 서울대이고 2위는 연세대인데요. 그 점수 차이가 불과 1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또 고려대학교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해 한양대와 순위가 바뀌었고요.
네.
서강대학교는 8위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1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학생 숫자도 줄면서 상위권 대학들도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하고 변화를 꾀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서울대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우수한 졸업생 덕분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학 평가에는 새로 졸업생 사회 영향력 지표를 신설했는데요. 아무래도 우수한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서울대가 점수를 많이 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다른 대학들은 어떤 분야에서 점수가 올랐을까요?
연세대학교는 국제화 부분에서 1위인 서울대를 압도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연세대는 좋은 높은 외국 대학 학점 교류 비율과 함께 외국인 학생 비율 면에서 서울대를 앞섰습니다. 또 고려대는 기부금과 평판도 조사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위가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대학교마다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과대학으로 유명한 한양대학교가 그런 경우인데요. 한양대는 지난해 교수들이 벌어들인 기술 이전 수입액이 72억 원에 달해 대학 중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또 졸업생들이 직장을 잡는 취업률도 7위를 기록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대학 졸업생이 역시 직장을 잡는 취업률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군요.
네, 서강대학교가 그런 대학교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강대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지 취업률이란 얼마나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는가 하는 것인데요. 서강대는 유지 취업률이 92%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 내에서 유명한 여성 명문대죠. 이화여대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화여대는 종합평가에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대는 여성대학교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이화여대는 학생 중도 포기율이 2.4%로 종합평가 대학 중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의 경제 성장에는 이공계 학생들 배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공계 대학 중에서는 어느 학교가 1위를 했습니까?
네, 이공계 대학은 공학과 또 기초과학 대학으로 또 나눠지는데요.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와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양공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공계 대학생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항공과대학교 포스텍의 경우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9,500만 원으로 2년 전보다 16% 증가했고 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평균 교육비의 두 배가 넘었습니다. 또 학생 1인당 장학금도 539만 원으로 명문대 세 배를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한국 국내에서 대학 순위를 알아봤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대학의 위상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매년 세계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세계 1위는 올해도 하버드대학이 차지했고요.
네.
이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리고 스탠퍼드 순으로 미국 대학 3개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영국 옥스퍼드대가 4위, 미국 버클리대학이 5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 대학 순위에서 100위 안에 든 한국 대학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국의 1위인 서울대는 전 세계 순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는 전 세계적인 순위에서 13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가 세계 205위고요. 이어 성균관대가 275위,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29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학 얘기 나온 김에 북한의 김일성 대학 순위도 알아볼까요?
네, 김일성 종합대학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요. 대학에 대한 평가는 주로 연구 논문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학문적 수준과 논문은 수준이 낮습니다.
네.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일성 대학에서는 김일성주의 노작, 혁명 역사, 주체 철학 등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꼽을 만한 연구가 없습니다. 또 이공계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북한의 인권단체, 그러니까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파병된 북한군의 공개 서한을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내 7개 북한 인권단체들이 19일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참전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서한에서 왜 러시아 인민도 꺼리는 전투에 러시아 군간의 지휘를 받으며 뛰어들어 동무들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려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인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